올해 많은 일을 겪은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많은 일을 겪고 있지만 4월에 폭락을 회복하고 7월에는 사상 최고치를 찍더니 요즘은 관세, 고용지표, 금리, 실적 등의 영향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벌써 어느덧 8월이라서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 어땠는지 중간 성적표 한번 정리해보고, 요즘 실적 발표 시즌이라서 미국 주요 기업들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관전 포인트들도 정리해볼게요. 주식시장은 테크, 금융, 산업재, 소비재 등 11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는데 섹터별로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부터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섹터 순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올해 미국 주식시장 전체는 8월 초 기준으로 평균 7.7%가 올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오른 섹터는 평균보다 2배 정도인 15.5%가 오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인터넷, 통신, 미디어 등의 기업이 있는 섹터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비즈니스가 달려줬어요. 이 섹터에서 올해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은 메타예요. 메타의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38%가 상승을 했고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도 11%나 올라서 올해는 연초 대비 주가가 30% 넘게 올라 있습니다. 그 핵심은 AI 때문에 알고리즘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더 오래 머물고 AI 때문에 관련된 광고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챗GPT처럼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AI는 아니지만 AI 때문에 우리의 핵심 사업의 결과가 더 좋아진다가 핵심이죠. 메타의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요즘 다른 회사의 AI 인재들 막 천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런 거는 창업자가 직접 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 경영인이면 이 정도의 베팅은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경영과 사업에서 창업자가 직접 뛰는 거를 파운더 모드라고도 불러요. 창업자 모드라는 거죠. 근데 특히 테크 기업에서는 창업자가 창업자 모드로 경영을 할 때 기업이 앞서가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요즘 메타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젠스낭도 직접 뛰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창업자가 아직 일할 나이인데 한 발 물러서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보면 요즘 막 앞으로 치고 나간다는 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보면 항상 창업자 모드로 직접 뛰긴 하지만 자꾸 다른 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메타만큼이나 올해 주가가 좋은 기업이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도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30% 넘게 올라있고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매출이 16%가 늘어났고 영업마진도 34%였어요. 이번 실적 발표 자료에서 오징어 게임이나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한국 콘텐츠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넷플릭스와 유사하게 스포티파이도 올해 주가가 좋아서 연초 대비 45% 넘게 올라 있습니다. 이 섹터의 또 다른 대표 주자가 구글인데 구글도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14%나 오르는 좋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실적은 요즘 계속 좋은데 검색 지배력에 대한 앞으로 우려와 또 반독점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 살짝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 수익 대비 주가인 PER이 제일 낮아요. 즉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오르고 있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다음으로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많이 오른 섹터는 13.7%가 오른 산업재예요. 방산, 건설, 운송 등의 기업들이 있는 섹터이고 한국도 올해 방산주, 조선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들 때문에 나라들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있고 요즘 공장도 많이 짓고 있고 여행과 운송 수요도 회복을 해서 요즘 산업재 기업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재 기업 몇 개만 보면 에너지 인프라 만드는 GE 버너바는 올해 2배 정도가 올랐고 항공 방산 기업인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60%가 넘게 올랐습니다. 둘 다 GE에서 분사한 기업들이에요. 또 같은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만 지금 2.5배 정도 올라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많이 힘들었던 보잉도 올해는 25% 정도 올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많이 오른 섹터는 원자재, 금속, 화학 등 기초 소재 섹터로 올해 13.2%가 올랐어요. 올해는 이렇게 산업재와 기초 소재처럼 기초 산업 관련 주식들이 좋네요. 요즘 기초 소재 가격들 많이 오른다는 거는 다 아실 테고 그 대표적인 예가 금입니다. 금은 올해 25% 정도가 올라서 시장 수익률을 이기고 있고 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올해 실적이나 주가도 꽤 좋습니다. 근데 참고로 기초 소재들 중에서 화학만 올해 안 좋아요. 그래서 화학 소재의 대표 기업인 다우는 올해 주식이 거의 반토막이에요.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들은 아니라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섹터 투자할 때는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잘 모아둔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기초 소재 섹터에서 최근 화제가 된 기업이 MP Materials라는 희토류 기업이에요. 영어로 레어 어스라고 하는 이 희토류가 전자제품, 자동차, 군사장비 등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인데 이 희토류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이 희토류 안 주겠다고 하면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니 MP 머티리얼스 같은 미국의 희토류 기업은 귀한 기업이라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고 최근에 애플이 MP 머티리얼스와 희토류 계약을 했다는 발표도 해서 올해 MP 머티리얼스 주가는 4배 정도나 올라 있어요. 올해 네 번째로 많이 오른 섹터는 11.5%가 오른 테크 섹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 10% 오른 섹터예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기업들이 있는 섹터이고 이 기업의 대장은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올해 주가 보면은 연초 대비 35% 정도 올라 있고 역사상 최초로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간 기업이 됐어요. 4조 달러면 웬만한 나라 전체 주식시장 사이즈보다 큰 거예요. 시가총액이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2조 달러, 3조 달러를 넘어간 기업은 다 애플이었어요. 근데 4조 달러는 엔비디아가 먼저 넘은 거는 왕좌가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는 재밌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식을 올려준 좋은 소식은 미국이 중국의 엔비디아의 저사양 반도체 수출을 다시 허용을 한 거예요. 미국이 엔비디아 저사양 칩을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면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따라와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안 좋을 거라는 의견과 저사양 칩 수출 규제를 해서 중국의 AI 기업들이 개발을 빨리 못하게 해야 한다는 두 개의 의견이 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엔비디아 저사양 칩 중국 수출을 허용한 중요한 이유가 중국에서 그거 안 주면 우리 너희한테 희토류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희토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예요. 엔비디아에 이어서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또다시 정말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매출이 18%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2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다음 날 엔비디아에 이어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고 올해 주가는 25% 넘게 올라 있어요. 메타처럼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AI로 돈도 잘 벌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주가도 좋은 기업이죠. 이 테크 섹터에 떠오르는 CNN인 팔란티어도 올해 주가가 두 배 넘게 오르면서 정말 핫한데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이번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이 48%나 증가하는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7월에 한국 투자자들이 일곱 번째로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이 팔런티어인데 팔런티어 투자자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지금 팔런티어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냐면은 이번 분기 매출이 $1 billion, 즉 한 하나로 1.4조 원 정도인데 이걸 삼성전자랑 비교해보면은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매출은 75조 원 정도로 팔런티어의 매출보다 50배가 넘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팔런티어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팔런티어 주식 사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건 좋지만은 주주분들 앞으로 팔런티어 실적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테크 섹터의 또 다른 대장인 애플은 올해 성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 조금 올랐지만 연초 대비 10% 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팀쿡 CEO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좋았어요. 매출이 10% 성장했고 아이폰 매출은 13%가 성장을 했어요. 아이폰 16이 아이폰 15 때보다는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관세 영향으로 앞으로 가격이 비싸질 거라서 2분기에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는 매출이 계속 감소해서 아이폰 점유율이 5등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매출이 4%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로 주주들이 조금 안심은 하기는 했지만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애플이 AI 경쟁에서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애플은 현금도 많으니까 요즘 뜨고 있는 AI 스타트업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퍼플렉시티 같은 기업은 추정 기업 가치가 한 25조 원 정도가 되는데 애플이 들고 있는 현금은 70조 원 정도거든요. 애플이 최근에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들은 인수했다고 하는데 좀 큼직한 AI 스타트업 하나 인수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테크섹트에서 얼마 전에 피그마라고 웹 기반의 디자인 툴을 제공하는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근데 상장 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무려 3배 반이나 올라갔습니다. 상장 날 공모가보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상장한 기업에게는 좋지가 않아요.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서 내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은 공모가의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상장 날 공모가보다 주가가 훌쩍 뛴다는 거는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피그마 입장에서는 3배 반의 자금을 더 마련할 수 있었는데 공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서 그 기회를 놓쳤다는 뜻이죠. 그 다음 올해 다섯 번째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잘 오른 섹터는 금융 섹터이고 올해 9.7%가 올랐어요. 뭐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등이 다 여기 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금융 규제가 많이 줄어서 금융회사들은 딜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잘 벌어서 올해 주가가 좋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는 오히려 자기가 직접 다른 나라랑 딜을 하는데 더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관련 주식들도 이 금융 섹터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미국의 코인 기업인 코인베이스의 올해 주가를 보면은 25% 정도가 연초 대비 올라 있고 올해 비트코인 수익률과 거의 비슷해요. 또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서클은 올해 6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후 두 달간 주가가 2배 반 정도나 올라 있습니다.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이쪽에 진짜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7월에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산 미국 주식 6위가 서클이에요. 다음으로 잘 오른 섹터는 전기, 수도 등의 공익사업 기업들이 있는 유틸리티예요. 9.4%가 올해 올랐고 전체 시장에서는 비중이 2% 정도로 작은 섹터입니다. 지금까지 6개 섹터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좋았고 이제 남은 5개 섹터는 시장 평균보다 수익률이 낮은 섹터예요. 그 다음 7위는 뭐 식료품, 생활용품 등 꼭 필요한 소비재들이 있는 필수 소비재 섹터입니다. 섹터가 평균적으로 4.7% 정도가 올랐어요. 앞서 전체 시장은 7.7%가 올랐다고 했죠. 월마트, 코스트코, P&G, 펩시, 코카콜라 등등의 기업이 다 여기에 있고 이 섹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몬스터 베버리지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올해는 주가가 한 15% 정도 올라 있는데 지난 25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기업이 놀랍게도 이 몬스터 베버리지예요. 지난 25년간 무려 145,000%가 올랐습니다. 25년 전 2000년에 이 주식 10만원어치를 샀다면 지금 가격이 거의 1억 5천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 25년간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기업은 엔비디아인데 몬스터 베버리지의 지난 25년 수익률이 엔비디아의 두 배 정도나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던 이유는 작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2000년대에 엄청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성장을 잘 타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의 2등이 몬스터 베버리지이고 1등은 레드불인데 레드불은 상장을 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예요. 그 다음 많이 오른 섹터는 2% 정도가 오른 부동산 섹터인데 여기는 대부분 리츠들이라서 뭐 수익률보다는 배당이 더 중요한 섹터인 것 같고 전체 시장의 비중도 적어요. 그 다음 9위를 차지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뭐 석유, 정유, 가스 등의 기업들이 있는 섹터이고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여기 있는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탄력이 없이 올해 간신히 마이너스 수익률은 면했어요. 자, 이제 두 개 섹터가 남았는데 이 두 개 섹터는 아쉽게도 올해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11개 섹터 중 10위를 차지한 섹터는 자동차, 명품 등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이 있는 경기 소비재 섹터예요. 올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기 소비재가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명품 기업들이에요. 명품 기업의 대표인 LVMH의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이 마이너스 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5%가 떨어졌는데 올해 명품 시장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는 선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주가는 연초 대비 30% 가깝게 빠져 있고 작년에는 엔저 때문에 일본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LVMH 일본 매출이 정말 좋았는데 올해는 일본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일본이 매출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더라고요. LVMH 매출의 반 정도는 패션과 가죽 제품들인데 여기서는 매출이 7%가 빠졌고 반면에 샴페인과 와인 매출은 2%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LVMH가 가지고 있는 샴페인과 와인 브랜드들이 많은데 여기 매출 성장에는 저도 조금 기여했어요. 또 다른 대표 명품 기업인 구찌 등을 가지고 있는 캐릭의 이번 실적을 보면 매출이 16%가 하락을 했고 대표 브랜드인 구찌의 영업이익은 52%나 하락을 해서 반토막이에요. 자동차 역시 대표적인 경기 소비재이고 요즘 자동차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관세 영향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테슬라 실적은 더 안 좋았어요.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마이너스 12%,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2%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업 마진이 4.1%까지 내려왔어요. 참고로 테슬라의 3년 전 영업 마진은 16% 수준이었습니다. 또 참고로 현대 자동차의 이번 분기 영업 마진이 떨어졌다고 해서 7.5%예요. 근데 테슬라의 마진이 4.1%인 거는 영업 마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고 테슬라 올해 주가는 마이너스 25% 정도 빠져 있어요. 이런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주가가 좀 빠져도 수익 대비 주가, 즉 PER이 무려 180이에요. S&P 500 평균 PER이 25 정도니까 테슬라 주가는 수익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보다 7배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래의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고평가된 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7월에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1위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 상품이고 2위는 테슬라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은 다 알겠는데 PER이 180이나 되는 기업을 2배 레버리지로 사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참고로 저는 지금 들고 있는 테슬라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들고 있으려고 하지만 추가 구매는 자율주행이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결과를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그때 고려해 볼 생각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최근 또 고맙게도 삼성전자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오랜만에 7만 원 위로 올려줬어요. 올해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연초 대비 30% 정도 올라있고 SK하이닉스는 올해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반도체, 휴대폰, 가전 등을 다 합쳐서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4.7조가 나왔어요. 근데 SK하이닉스의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9.2조가 나와서 삼성전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투자는 미국 주식 위주로 해서 한국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200 ETF 이렇게 3개만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계속 화이팅입니다. 아마존은 인터넷 리테일 기업이라서 이 경기 소비재 섹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마존 주식 가격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건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에요. 참고로 아마존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가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독보적인 1위죠. 이번 분기 아마존 실적도 전반적으로 좋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18%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이 39%이고 3위인 구글의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은 32%라고 발표를 했어요. 2등과 3등은 3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1등은 매출 성장이 18%라면 이거 따라잡히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때문에 실적 발표 다음날 아마존 주가가 8% 이상 떨어졌고 올해 주가는 연초 대비 조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섹터에 있는 스타벅스의 이번 실적을 봐도 아 사업이 계속 쉽지는 않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가 완전히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미국 스타벅스와는 완전 별개예요. 체인점 같은 리테일 사업이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Same Store Sales라는 수치인데 새로 생긴 매장이 아닌 기존의 매장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신규 매장을 많이 오픈하면 전체 매출은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진짜 내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Same Store Sales를 사용합니다. 발음이 어렵죠? 근데 이번에 미국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를 보면 이 스타벅스의 Same Store Sales가 6분기 연달아서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벅스에게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도 럭킹 커피 같은 로컬 저가 커피 체인들에 밀려서 한때 34%였던 시장 점유율이 14%까지 밀렸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럭킹 커피가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장 두 개밖에 없지만은 스타벅스의 안방을 이제 럭킹 커피 같은 중국 체인들이 공략하고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미국 스타벅스의 주가를 보면은 연초 대비 살짝 빠져 있는데 럭킹커피의 주가는 올해 50% 정도는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미국에서 잘 나간다는 커피 체인인 더치브로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져서 지금은 연초 대비 10% 정도 올라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여준 섹터는 바이오나 제약 등의 기업이 있는 헬스케어예요. 올해 평균 3%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요즘 실적도 안 나오고 법적 문제도 있고 규제 문제도 있고 리더십 문제도 있어서 올해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어요. 요즘 제약사들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유럽의 대표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게 잘 팔리던 비만약인 위고비와 당뇨약인 오젬픽 매출이 줄면서 여기도 올해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에요. 미국의 대표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연초 대비 주가가 15% 이상 빠져 있어요. 추가로 트럼프가 제약회사들에게 미국에서 약값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거 안 따르면 내가 행정명령 할 거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제약사들의 매출은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11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돈의 흐름을 보면서 세상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게 너무나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에 눈여겨보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또 왜 그 섹터를 눈여겨보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